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3월 29일 수요일 광야의 여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읽고 요한계시록 12장 14에서 16절과 비교해보라. 이 구절들에 기록된 기간, 여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 구절들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1260일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같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을 설명하는 같은 시간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 7장 25절, 요한계시록 11장 2, 3절, 또 13장 5절에도 있다. 이것들은 예언적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적 시간, 년일 원칙을 이 계시들에 적용한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예언상의 하루가 1년과 같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기록된 이 기간에 대해 앤드류스 주의 성경은 그러므로 역사주의적 해석자들은 일반적으로 1260일의 예언적 기간을 AD 538에서 1798년 사이에 문자적인 1260년으로 이해한다 라고 기술한다. 이 기간 동안 부패한 교회는 부패한 정부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학살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맹렬하고 사악한 박해는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의 연장선이었다. 중세의 암흑기를 벗어나려던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사제와 성직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다시 한번 진리가 승리했고 하나님은 강력한 반대 앞에서도 그분께 충실한 한 백성을 갖게 되었다. 이 구절들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고무적이고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인 광야에서 여자가 양육받았고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극심한 박해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남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다. 교훈입니다. 예언 속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다. 묵상. 삶 속에서 쉽게 낙담할 수 있었던 시련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시험 가운데서 양육해 주셨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광야 같은 현실과 계속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안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와 화형과 차명 집행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후 수백 년간 그리스도 교회는 인가가 없는 궁벽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고 예언하고 있다. 각시대 대쟁투 55. 때로 제 어깨의 짐과 앞에 닥쳐오는 시험들이 무겁고 힘겹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저의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의 표적 중 오늘은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의 표적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베푸신 표적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게 한 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서 과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의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38년간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한 표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말은 문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양의 문, The Sheep Gate, 다시 말하면 제자를 위한 제물이 되었던 양이 드나들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 부르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마 병자들은 이곳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연못을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각종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물이 동하고 움직일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 민족에게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나라건 명절이나 축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단하고 힘든 인생 중에 이날만은 누구든지 억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명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데스다 사람들은 명절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조차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로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물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는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를 가장 가혹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베데스다에 모인 환자들의 내면의 속사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베데스다에 모인 환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절망적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물이 동해서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재빠른 사람들이 더 몸이 더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서 들어가니까 도무지 그곳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경쟁하는 경쟁사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안타까움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과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가능성을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희망을 갖지만 때때로 아주 자주자주 절망에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도 없고 능력도 없이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 부대끼며 언젠가 내게 올지 모르는 그 행운을 무작정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살얼음판 같은 조심스러운 상황 속을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뭐 전에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어느 한 5학년 아이에게 너 하루에 학원을 몇 개를 다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학원을 9개를 다닌다 그래요. 얼마나 초등학생 때부터 정말로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하고 대학 가서 뭐 명문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대학 가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것이 다인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취업률이 58.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여기 이 화면에 나오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 매일 피와 눈물을 쏟아부었던 사업을 사력을 다해서 붙들고 있다가 5년 안에 폐업하는 창업자가 5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또한 최근 뉴욕 생명연장연구소에서 45세 이상 된 사람 2만 5천 명을 조사했더니 겨우 20%만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화면에 사진처럼 무한 경쟁 시대, 빨리 못 달려라고 채찍질하는 시대, 걷거나 뛰면 할 수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결국은 그것보다도 더 빨리 가는 자동차, 여러분 이 화면 가운데 또 나오지 않은 더 빠른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현대인들이 모인 베데스다는 과연 그 베데스다의 이름처럼 자비의 집일까요? 중병의 모든 재산과 행복을 잃고 마지막 희망으로 베데스다를 찾아온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는 그 찰나의 순간 물속으로 들어갈 확률은 사실 제로입니다. 그가 영원히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글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는 어쩌면 그에게는 그냥 허상일 뿐이고 중환자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장소와 같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아느니라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곱추였던 한 남자가 연못가에서 자리새를 뜯어먹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연극을 보면서 베데스다 주변에 분명 정말로 자리새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빵이나 생필품을 파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곳에서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 베데스다에 앉아 절망 같은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고난에 지쳐 누워있는 사람들이고 생계를 위해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틈에서 치열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그 이름처럼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닌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복판과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5장 6절에 그런데 성경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구를 본 겁니까?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나무의 삭개오를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과 귀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육은 눈을 마주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이컨택이라고 하죠. 이런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말처럼 눈을 중요시하는 언어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학문이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학문이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눈이 뜨인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네, 눈이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결혼을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는 눈에 선하다, 눈에 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말하고 큰 업적을 남기면 눈부신 성과라고 말하죠. 거짓이나 사기를 치면 눈을 속인다라고 말하고 미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혹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눈을 흘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눈을 감다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눈에도 길이 있습니다. 눈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눈길에 나의 눈길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성경에 예언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달리시기 위하여 성경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새벽녘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신문으로 고통을 당하실 때 멀찌감치 뒤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자기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 멀리 떨어져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어느 한 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과 한 당이지? 그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지요. 불과 얼마 후 너 예수와 한 당이 분명한데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여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 또다시 너 예수와 한 당이지라고 물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대단히 강력한 부인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때 닭이 두 번 울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음성이 불현듯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은 저 멀리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음성이 그 차가운 새벽녘 공기를 뚫고 예수님의 귓전을 때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멀리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응시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한동안을 막 뛰어나가다 보니 마침내 그가 무릎 꿇은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그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아담을 보셨는데 그때 아담을 지으실 때 보셨던 그 눈빛과 동일한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눈빛으로 그때의 예수님의 눈빛이 평생에 남은 삶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갖게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이제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곳에도 또 오랜 동안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가가 돈을 주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때 바라보았던 그 눈빛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눈빛이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인생 처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길을 그 눈빛을 만난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평생을 병의 고통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길을 접하고 그 마음 안에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병을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의 표적들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표적의 의미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것처럼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이 무엇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타내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표적도 단지 병 고치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그 고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이 병을 고친 날 안식일과 연관되어 진정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그 중풍병자 예수님으로 나음을 입었던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치 말라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왜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면서 죄 이야기를 하실까? 여기에 이 표적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랑이 충만하였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야 말았죠. 범죄의 결과로 그들의 마음은 손상을 입었고 그 손상된 마음이 몸마저 망가뜨려 영혼육의 전인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워주는 것, 이 세상의 고통을 이 죄악의 모든 퇴화들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좌선지자 82페이지에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선고는 죄 싹쓴 사망이라고 하는 사형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이 죽은 자리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다가와서 아담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사랑으로 인류를 바라보셨습니다. 죄로 인해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고통은 그분의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기 눈물샘이 터져버린 둘째 아담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당신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무거운 짐이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그분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은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려 하셨을 때는 그분의 눈물샘이 터졌던 것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눈물샘이 터져버린 그 눈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 눈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언제 본 것입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 안식일에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나아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날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이 되는 날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병을 의사가 고치듯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인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1차적인 베데스다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한 바로 그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말인 겁니다. 물리치료도 약물치료도 안 하십니다. 그저 인류에게 생로병사를 안겨준 원흉,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심어준 영적 독소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만드는 성향을 제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 행복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기 전에 병과 상관없이 기쁨과 해방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병은 그 결과로 몸에서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존재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칭의를 통해서 존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통해서 죄의 성향을 제거해서 에덴에 거할 수 있는 적합성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완전한 인간이 그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안식일은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들이 변했어요. 죄사함 받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38년 된 자기를 옥죄었던 중풍병이 사라지고 죄 용서함을 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입니까? 안식일은 고역의 날이 아니고 바로 죄사함과 병고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의 참된 행복을 느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안식일의 참된 준수에 대한 실천적인 모본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안식일에 있었던 그 일은 어떤 한 존재를 미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 존재는 바로 사단이었어요. 이건 거의 사단을 미치게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고통의 역사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표적을 통하여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는 창세기 3장을 다시 에덴 동산인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려놓았으니 어찌 사단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비록 성경은 달달달달 외웠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화 되어버린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사단이 미쳐 날뛰는 이야기가 바로 그 동일한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베데스다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성경을 많이 외워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바로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저 그들에게 돌비에 새겨진 글자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그들이 베데스다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바로 견디지 못하고 광분하여 날뛰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참된 회복의 의미를 설명해서 창세기 3장이 4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자 사단은 미쳐 날뛰었고 그 하수인이 된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루어진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표적의 진짜 의미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단순히 중풍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베데스다 표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곳이 여러분의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분으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치료함과 죄 용서함, 이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병이 낫는 것,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친 자들에게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교통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또 저의 모든 고난과 병의 문제들 분명히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 회복의 기쁨과 안식의 기쁨과 재창조의 기쁨과 치유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그분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목사의 위험과 의무. 일반적으로 교회가 목사 중 어떤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다. 전도자 중 어떤 사람이 훨씬 뒤떨어져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기뻐하신 증언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증언들을 실천해 왔다. 그들은 증거받은 증언을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증언들에 대하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 증언을 하나의 철칙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손해를 끼친다. 그들은 자신이 전적으로 무시하는 증언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왔다. 그런 사람의 행동에는 모순이 없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데 일치된 흥미를 느낀다. 그들은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자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생계비를 공급한다. 나는 재물을 분배하는 책임을 진 자가 교회의 헌금이 낭비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보았다. 이와 같이 헌금하는 형제 중 어떤 사람은 여러 해 동안 피곤해진 신경과 쇠약해진 체질로 노동에 시달려왔다. 그들이 재산을 얻기 위하여 지난날의 과로를 해왔지만 오늘날 그들은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물질 중 일부를 자유롭게 바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자는 최소한 이 형제가 보여준 것과 동일한 열성과 자아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종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이 신뢰하는 분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모아들일 수 없다. 자신의 발이 그물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어 사탄의 올무에서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종은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고 있다면 어떻게 두려운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강하게 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연약한 손을 붙들어주고 요동하는 자를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자는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먼저 일을 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중 어떤 사람에게 자세가 부족함을 불쾌히 여기신다. 그들은 사업의 짐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과 같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처럼 자제와 인내가 부족한 것을 보고 경악한 수치 속에 서 있다. 우리의 구원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당하실 때 그분은 자아를 부인하셨으며 그분의 온 생애는 수고와 궁핍이 계속되는 하나의 장면이었다. 그분은 지상에서의 세월을 안락하고 풍족하게 보내시고 이 생의 쾌락을 누릴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안락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사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은 끝까지 견디시고 당신에게 수행하도록 맡겨진 사업을 마치셨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님께 주어진 것보다 더 좋은 위치를 이 세상에서 구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생애의 매 순간에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왔다. 그런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무지와 불행의 깊이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그분을 쳐다보면서 그분과 함께 굴욕과 슬픔의 쓴잔을 마시고자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쳐다보면서 많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다른 길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수 있겠는가?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가정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다고 느꼈다. 그들은 한때 그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을 잊었다. 한때는 그 사업에서 동역하는 친구가 소수에 불과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업의 짐을 맡기신 자를 잊어버렸다. 그 당시에는 많은 노력의 결과로 진리를 받아들인 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택한 종은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하여 울고 기도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궁핍을 당하고 많은 자제를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길이 열리는 대로 한 발자국씩 따라갔다. 그들은 자신의 안락을 도모하지 않고 어려움에 위축당하지도 않았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하시고 모든 정직한 마음에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셨다. 지금껏 진리를 받아들인 목사의 손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사업의 짐을 지지 못하였다. 그들은 보다 쉬운 일, 자아를 그다지 희생하지 않은 위치를 구한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휴식처가 아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목사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부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잊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받은 자를 잊어버렸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직무를 물 위에 던지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차두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이 말하는 오늘의 교훈은 베푸는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말톤 브라운이라는 택시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택시기사의 삶은 매우 힘듭니다. 아침 새벽부터 16시간씩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것입니다. 말이 16시간이지 운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행여 사고로 날까 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개인차가 아닌 회사 택시라면 회사에 돌려야 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면 여유를 찾아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택시를 한번 타서 운전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말톤이라는 사람은 택시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차에 타는 순간부터 내리기 전까지 모든 손님은 자신의 전도 대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토는 장애인들을 보면 무료로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카드로 만들어 돌아가면서 차에 붙여놓고 그것을 맞춘 손님은 무료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말톤이 만든 카드에 보면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일 오늘 당신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 차를 타셨다면 무료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들을 적어놓았습니다. 이런 말톤의 선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급기야는 기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베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말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런 말톤의 이야기를 들은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를 가장 훌륭한 모범택시 운전사로 선정을 하고 그가 베푸는 선한 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톤의 선한 일은 솔로몬이 말한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두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 위에 던진 식물은 돌아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흘러 먼 곳으로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물 위에 던진 식물이 여러 날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분명 선한 일을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에 음식을 던지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흘러서 어디론가 가버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그 선행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받지 못하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려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을 어떻게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우리가 가진 것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벌어들인 재물, 가족이 벌어들인 재물로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러한 재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입니다. 즉,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값진 재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밀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산상포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생색내기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칭찬을 통해서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되 은밀히 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봄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고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베푸는 선한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 때 아끼지 말고 베풀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젊은 부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